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후속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29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은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처음입니다. 두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2일 발생한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가담자에 미국인이 포함됐으며 사건 발생 이후 미 연방수사국 FBI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스페인 고등법원이 어제 당시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이들은 모두 10명으로 미국과 한국, 멕시코 국적자가 포함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법원은 또 이들 중 미국인인 에이드리언 홍창이 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넘기기 위해 FBI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반북단체인 자유조선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FBI와 상호 비밀 유지에 합의하고 막대한 잠재적 가치가 있는 특정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미 정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퇴진 운동 등으로 전국 혼란에 빠진 베네수엘라에서 또다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에 따라 어제부터 이틀 동안 휴업과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수도 카라카스 시내 상점과 은행 등이 대부분 문을 닫았으며 지하철 운행도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어제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는 전력이 복구됐지만 카라카스 주민들은 전력 공급 불안정 상황이 일상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 공보부 장관은 이번 정전 사태가 주요 전기 공급의 원인 수력발전소에 대한 고의적인 방화 공격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7일에도 수력발전시설의 중앙통제 시스템과 배전 설비 등이 고장나면서 23개 주 가운데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19개 주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의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 참여를 금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어제 발표한 회원국들의 안전한 차세대 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침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지침은 EU 회원국들이 오는 6월까지 자체적으로 모든 통신 장비에 대한 안전 위협 여부를 평가하고 그 내용을 회원국들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안보 위협 평가 대상 제품으로 화웨이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지침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EU 회원국들은 국가 안보상 이유로 특정 제품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EU 집행위원회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서방 국가들이 화웨이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화웨이를 배제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와 일본은 화웨이의 5세대 시스템 도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 보고서를 곧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등 미국 언론들은 어제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바 법무장관이 특검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라는 의회의 요구와 관련해 일반 공개용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수주 안에 제출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바 법무장관은 또 특검 보고서 일반 공개가 연방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연방 대배심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에서 친탁신계 푸어타이다 등 7개 정당이 군사정부 집권 연장을 저지하기 위해 연립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에서는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지난 25일 총선이 치러졌지만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공식 개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미국 정부 개입설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할 때까지 큰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군사력을 여전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함경북도 북부, 함경남도 동해안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는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철회 논란이 빚어졌던 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목표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대사관을 습격한 것으로 알려진 반북단체 자유조선이 범행을 시인하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국무부는 미국 정부의 개입설을 일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대북 제재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point here is that our position hasn't changed in the least an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continue to implement United Nations.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언급한 제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핵심은 우리의 입장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이란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결의 이행 목적에 대해 북한이 추구하는 안보와 발전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대량 살상 무기와 운반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은 미국의 정책이자 미국이 추구하는 바로 남아있다고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재 철회가 이뤄질 예정이냐는 기자들의 추가 답변 요구에는 지난주 발표된 재무부의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재무부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당 제재, 즉 지난주 발표된 제재가 여전히 가해지고 있다는 게 국무부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전적으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1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날인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중국 선박회사 두 곳에 대한 제재를 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나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에게 이전에 가해진 대북 제재는 그대로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언급한 제재가 기존 제재가 아니라 새롭게 발표될 제재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6일 현재 미 정부의 독자 제재를 담당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는 21일 제재된 중국 선박회사 두 곳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란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Our goal remains the same. That's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at hasn't changed.
미국의 목표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란 설명입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 목표가 변하지 않았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미국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 그리고 동맹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압박 캠페인은 외교의 돌파구를 만들어준 중요한 요소였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비핵화가 끝날 때까지 이런 과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최근 스페인에서 발생한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관련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의 개입설을 부인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전 세계의 외교 공간들에 대한 보호를 촉구해왔으며 이는 국제조약과 규범에 의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스페인 정부의 수사가 계속되는 만큼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스페인 정부에 문의하라고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스페인 언론들은 지난달 22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괴한 10명이 침입해 공관 직원들을 결박하고 컴퓨터 등을 강탈해 도주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스페인 고등법원은 최근 공개한 공식 문서에 이들 괴한 중 일부가 미 연방수사국 FBI와 접촉한 사실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들이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 반북한 단체 자유조선은 26일 자신들의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유조선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이 공격이 아니며 마드리드의 북한 대사관의 긴급한 상황에 응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대사관에 초청됐고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그 어떤 누구도 재갈이 물려지거나 폭행을 당하지 않았고 무기 사용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어떤 정부도 당시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전까지 이를 인지한 정부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조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보가 어떤 이익이나 금전을 대가로 공유되지 않았다면서도 기밀 유지 조건 아래 미국의 FBI와 엄청난 잠재적 가치를 지닌 특정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이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사건을 보도한 사실을 언급하며 FBI와 기밀 유지 조건은 깨진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조선 측은 밝혔습니다. D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중대한 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과 대북 압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포드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serious when we say that the final and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s promised by
포드 차관보는 26일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그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 어떤 극적인 제재 완화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북한이 반론을 제기하고 싶을 것이라며 하지만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은 그것이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enforc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o keep pressure on North Korea in order to help incentivize
북한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이행하고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포드 차관보는 북한이 전략적 선택을 하면 미국은 북한이 번영하고 성공적인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목적을 위해 미국 정부는 최고위급에서부터 실무진까지 선의를 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계속할 확고한 결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차관보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간단하고 순조로우며 신속하고 순차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ile we continue the pressure campaign and remain open to further engagement and
포드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추가 관여에도 열린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문제 해결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해 미국 등 서방국들과 크게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 주목됩니다.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이 제재 해제 요건이라는 주장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북한이 안보리 대북 결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까?
예, 간략하게 말하면 자신들이 15개월 넘게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있는 만큼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제재들이 계속 남아있어야 할 하등의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최근 공개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지난 15일 평양 발언에서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최 부상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안보리가 보다 명확히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상이 근거로 제시한 안보리 결의 조항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첫 핵실험에 따른 2006년의 결의 17185를 시작으로 2017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결의 23975까지 지난 11년간 10건의 대북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들 결의는 제재 내용 외에 제재 완화나 해제에 관한 조항도 담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를 근거로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채택된 결의 2397호는 28항에서 안보리는 북한의 결의 준수 여부에 따라 제재를 강화, 수정, 중단 또는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북한의 주장은 결의 내용 일부만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 주장의 근거인 대북결의 2397호는 2항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뿐 아니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즉각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다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즉각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대북 결의의 근본 목적을 외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서 제재를 부과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북 결의는 이 두 가지 실험의 중단이 제재 해제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주장은 결의 2397호에 2항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최선희 부상은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얼토당토하는 궤변이고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과거 10차례에 걸친 대북결의는 항상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이들 결의는 일관되게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미사일을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의 원인이 제거되기까지는 제재가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지 않은가요?
예,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안보리 결의상의 문구 해석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 변화에 부응해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정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안보리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 나라가 모두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채택되지 못합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결의안이 상정되더라도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예,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본 원칙은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된 시점에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자기파 공격에 대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EMP 공격으로 미국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해 왔는데 처음으로 EMP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지침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기파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EMP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 조율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이 행정명령은 정보 수집과 실험, 민간 부문과의 조율 등 방어 조치들을 이행하도록 지시해 EMP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행정명령은 각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관련 노력들을 조율하고 능률화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관련 환경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주요 기반 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 부문의 혁신도 장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국방부와 국무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에너지부, 국가정보국, 연방재단관리청 등이 EMP 공격에 따른 위험 요소들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EMP 위험을 공식 거론하고 행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적시한 행정명령을 발동시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MP는 공중에서 폭발시킨 핵탄두에서 발생하는 고강도 전자기파를 이용한 공격 방식입니다. 400km 고도에서 탄두가 폭발하면 미국 전역의 전자장치에 손상을 일으킨다는 우려 때문에 북한의 EMP 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과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등은 EMP 공격이 물리적 핵타격보다 훨씬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일부 미국 언론들도 EMP 공격에 따른 사회 기반 시설 붕괴와 질병 등으로 미국인 90%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에 성공한 뒤 수소탄을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초강력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미 의회는 지난 2018-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서 북한의 EMP 공격에 대비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20년 동안 미국에 가해질 수 있는 EMP 공격 등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미 의회는 북한 등의 EMP 공격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00년 처음으로 EMP 위원회를 결성해 운영했지만 허황된 주장이라는 여론 등으로 지난 2017년 해체됐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며 EMP 대응력 향상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담은 오늘 행정명령은 현존하는 위험과 미래의 위협을 항상 경계하겠다는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됐지만 북한 군 태세에는 변화가 없으며 그 위험성은 여전하다고 로버트 에이브람스 미한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필립 데이비슨 미인도태평양사령관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군사력을 여전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26일 비공개로 열린 하원 새추리 국방소위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외교적 노력은 계속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택해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며 주민들을 위한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하노이 정상회담은 미북 양측이 세부적인 입장을 솔직하게 교환하고 합의를 향한 이견을 좁힘으로써 우리가 이런 경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는 도전적이지만 지난 14개월 동안 우리가 도발에서 대탕트로 옮겨가며 목격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메커니즘으로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계속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의 재래식 비대칭정력에는 검증할 만한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방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이유로 한반도 안보 상황은 적절한 태세와 준비 전력을 계속해서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로 한반도 일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들이 이뤄졌지만 현 분위기 변화가 북한군 태세와 준비 태세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군은 여전히 강력하고 위험하며 전력 구조와 준비 태세 그리고 치명성은 2018년의 평가와 거의 차이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달 10일 하노이 회담에 앞서 열린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도 북한의 군사력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거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핵미사일 실험이 400일 이상 중단됐지만 비핵화에 부합하는 북한의 활동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날 하원 새추리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서면 답변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까지 북한은 여전히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미 정보당국의 평가와 일치된 견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 또는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보상을 대가로 부분적 비핵화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두 차례에 걸친 미북 정상회담은 중요한 이정표였다면서 북한과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세부적인 입장을 교환하고 여러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혔으며 미국은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하노이 회담 이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가역적 폐기와 같은 비핵화를 향한 몇 가지 조치를 취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선 여전히 이뤄져야 할 것들이 많다고 명시했지만 이번 서면 답변에서는 이 내용을 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도 북핵미사일 위협이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셰너헨 대행은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의 외교관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협상하는 동안에도 북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미 본토는 물론 동맹국들에 계속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 앞서 지난 15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셰너헨 대행은 또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지지한다며 우리 외교관들이 계속 유리한 입장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역내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는 함께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본토를 보호하고 단호하게 승리할 능력을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외교관들이 북한의 비핵화 길을 모색하는 동안 국방부는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의 선박 간 환적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도 이날 서면 답변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계속 갖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두 차례의 정상회담 이후 우리가 다양한 비상사태에 계속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역내 동맹국들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를 상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지도자가 표명한 의도와는 별개로 북핵미사일 역량은 존재하며 그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군 태세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북한의 공격과 도발, 강압을 억제하기 위한 태세를 갖췄고 훈련돼 있다면서 현재 그들의 우선 과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국무부가 주도하는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전직 관료들은 앞으로도 북한 협상의 핵심 지렛대는 경제 제재라며 제재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은 과거처럼 대북 전략을 유연하게 바꾸라고 미국을 설득하려 들 것이라며 미국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카하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 전략을 점검하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의 상국석좌는 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원했던 것은 제재 완화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이었던 차석자는 북한이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고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과거식 협상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추가 대북 제재를 가해 북한의 협상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He didn't ask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e did not ask for normal political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He asked for one thing, and that was sanctions relief.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서 요구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나 미국과 관계 정상화가 아닌 제재 완화 한 가지였으며 따라서 제재가 지렛대 핵심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 액트 등은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차석좌는 덧붙였습니다. 차석좌는 이어 북한은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무기 비축량을 늘려왔고 미북 협상 중에도 숨겨진 미사일 기지들을 내놓지 않았다며 북한에 대해 제재가 아닌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Some of our research has shown North Korea has at least 20 undeclared missile bases.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관하는 최소 20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가 있고 미북 협상에서 북한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전략으로 돌아간다면 북한의 핵 확산 위협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냈던 켈리 맥사맨 미국 진보센터 부회장은 단계적 비핵화 접근 방식의 재검토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한 번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제재 완화를 허용한 뒤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다시 제재를 부과하는 소위 스냅백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These can be things that we look for in an interim deal in exchange for very limited and reversible sanctions relief with potential snapback.
우라늄 용축이나 재처리 시설 동결 등 북한의 조치가 잠정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며 언제든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사맨 부회장은 이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제재 이행이라면서 스튜어트 랩이 재무부 차관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란 제재 이행을 당부했던 것처럼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서도 행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omebody at the Treasury Department or the State Department needs to be appointed full-time in charge of sanctions enforcement on North Korea.
국무부나 재무부의 대북 제재 이행 담당자가 임명되고 특히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지 매일같이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대북 협상 전략 수정 요구에 미국이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빅터 차 한국 석좌는 과거에도 한국과 중국은 북한과 협상이 교착되면 미국에게 유연한 대북 접근법을 요구했다면서 미국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ose who want to see continued diplomatic progress like the South Koreans and the Chinese will invariably come to us.
한국이나 중국 등 외교적 진전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찾아와 북한 행동에 불평하고 미국 불만에 공감한 뒤 미국에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차석자는 이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한나라 두 체제, 즉 연방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goal is not unification, but it is to try to create this one country, two systems where there's an economic marriage between the two sides. But then...
한반도 통일이 목표가 아니라 한국과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합병됐지만 정치적으로는 분리된 한나라 두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차석자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이용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 이행 전략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 없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는 비핵화 외교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is no company or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that will enter North Korea given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supply chain.
주민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이나 국제금융기관들은 없을 것이며 인권에 대해 진정한 대화를 하지 않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대가로 약속한 카지노나 콘도는 공허한 약속일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차석좌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조속히 지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지난달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 철회를 전격 지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둘러싼 미국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박형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빅딜을 내세우며 제재와 대화를 병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와 유망한 외교적 관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겠다는 의미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시동을 건 것은 제재였습니다. 22일 미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겁니다. 트럼프 정부의 올해 첫 독자 제재이자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구체적인 압박 조치였습니다. 이와 함께 1년여 만에 해상에서의 불법 거래에 관한 주의보도 갱신 발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 불법 환적과 북한 석탄 수출에 연루된 선박 60여 척을 무더기로 감시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해운사가 소유한 운반선 루니스호도 들어갔습니다. 독자 제재로 중국을 겨냥하고 주의 대상에는 한국 선박을 포함시킴으로써 관련국들의 제재 이행과 동참을 환기하려는 포석도 담긴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또 당장 협상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보다 제재에 무게를 두겠다는 신호로도 여겨졌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한 대응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북한은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인력을 전격 철수했습니다. 한편 대북협상의 실무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일찌감치 압박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14일 유엔을 찾아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주요국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까지 안보리 제재 결의의 전면적인 이행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9일에는 영국 런던을 방문해 영국, 프랑스, 독일 당국자들과 회동했는데 유엔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됐습니다. 이어 비공개로 중국도 찾은 것으로 25일 확인됐습니다. 언론은 비건 대표가 중국 측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 의향을 전달하는 동시에 유엔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에 대규모 추가 제재를 철회할 것을 명령했다는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표로 한동안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긴 침묵 끝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철회를 언급해 그 의미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제재가 기존의 제재가 아니라 새롭게 발표될 제재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며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북한은 자세한 설명 없이 전격 철수했던 남북연락사무소의 인력을 부분적으로 복귀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제재 취소 지시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복귀로 이어지며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두드러진 대북 압박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독자 제재만 9차례 단행했습니다. 특히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는 시기 제재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도 양국 간 냉각기가 길어지면 미국이 추가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 추이와 다음 달로 예상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 협상과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아 대외 정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 점도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지 서두를 것 없다는 기조에 따라 압박을 조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는 트윗을 지난주 띄우면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신호와 잘 안 될 경우 제재를 추가하겠다는 경고가 둘 다 담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을 훼손하고 실무 관리들의 사기를 꺾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북 제재 철회 트윗을 김정은 위원장에 보내는 개인적 호의로 풀이하면서 로맨스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assume that, you know, Trump's thinking is that he wants to indicate to Kim Jong-un that he still wants to preserve their romance.
세이머 전 조정관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는 곧 추가 제재를 보류했으니 협상에 복귀하라는 요구이자 만약 진전이 없으면 언제든 해당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뜻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 전략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이런 식의 트윗이 최대 압박 정책을 약화시키고 제재 담당 관리들의 사기를 꺾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재 정책을 다뤄온 관리들은 정책의 현 주소에 혼란스러워할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I think he's being heavily criticized for his top-down diplomacy because he's undermining the policy of maximum pressure and he's undermining his staff who have been working on other sanctions.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미국의 대북 옵션 가운데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북한도 핵과 미사일 실험 재개 등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지만 북한이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실험에 나선다면 미국의 이런 옵션은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that's a fair question to ask. What does the United States plan to do next with North Korea? I mean, the options are their number, and one of them, of course, is to do nothing.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이 북한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을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과 실무협상에 나서는 소위 평범한 외교를 추구하는 것인지 북한 관련 다음 계획을 확실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은 서로 미묘한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실무협상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모두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re seeing mixed signals from both sides. Mm-hmm. I mean, as I've said, I believe Kim Jong-un wants to come to an agreement with the U.S. He doesn't want to.
지금까지 보여지는 신호들은 압박과 대화 선호라는 엇갈린 메시지들이며 이는 2차 정상회담 후 공개된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장 사진과 남북 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했다 사흘 만에 복귀한 북한의 행동에 묻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관련 트윗과 맞물린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복귀를 연관지으면서도 이는 전형적인 북한식 대응일 뿐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did respond with a positive gesture, but it's the typical North Korean response where you know, I call it a positive gesture, but it's not a positive gesture. It's just the restoration, the partial restoration.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일방적으로 남북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한 북한의 부정적 행동을 되돌린 것뿐이며 북한이 늘 두 걸음 뒤로 물러난 후 한 보 앞으로 움직인 것을 진전으로 주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오토 원비어 측 변호인이 5억 달러 배상금에 대한 공식 이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반송된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북한이 공식 접수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우편물이 반송되기 전 평양의 특정 인물이 우편물 접수를 확인하는 서명을 했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비어 가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벤자민 해치 변호사 등은 26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판결문 이행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해치 변호사는 이 서류에서 재판부의 판결일인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3개월이 지나고 북한의 판결문이 송달된 올해 2월 14일 이후 5주가 지났지만 피고는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 시점과 송달 시점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최종 판결문의 이행에 대한 명령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최종 판결문을 통해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원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 있다며 북한이 5억 113만 4,683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28일 국제우편서비스 DHL을 이용해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그리고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북한으로 보냈고 이 우편물은 지난달 14일 북한 외무성의 김성원이란 인물에게 공식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약 열흘 뒤 이 우편물을 다시 워싱턴 DC로 돌려보냈고 결국 지난 6일 우편물이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3일 해당 우편물이 배송 불가로 반송 처리됐다는 내용을 법원 기록 시스템에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판결문 이행 요청서에서 김성원이란 인물이 이 우편물을 받았고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며 북한 측이 최종 판결문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문 이행 요청서에는 해당 우편물이 최초 평양에 배달된 사실이 명시된 DHL의 배송 추적 서류가 첨부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최종 판결문 송달이 테러 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외국 주권 면제법의 조항에 명시된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판결문 전달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단의 이번 요청을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후 원비어 측은 이를 근거로 법원의 최종 판결문에 대한 이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서 기름값 급등세가 23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불법 해상 환적으로 몰래 석유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마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에너지 난의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본격적인 기름값 폭등세는 2017년 9월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그해 9월 3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석유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 제재 결의 2375를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1월 29일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중국의 대북 석유 공급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The major supplier of that oil is China.
북한이 사실상 핵무력을 완성하자 중국도 대북 석유 공급 제한에 찬성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서 원유 공급을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휘발유 등 정제품 공급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묶었습니다. 북한 경제가 돌아가려면 900만 배럴가량의 기름이 필요한데 50%가량이 줄어든 겁니다. 중국이 대북 송유관 꼭지를 잠그자 평양의 기름값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4월만 하더라도 평양 시내 연유 판매소에서 킬로그램당 6,000원 선이었던 휘발유 가격은 12월 말에는 2만 원으로 3배 이상 뛰었습니다. 또 평양에는 문을 닫은 연유 판매소가 생겨났고 장마당 상인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장마당 상인들은 서비차 등 자체 수송망으로 물자를 운반했는데 기름값이 오른 데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화물 수송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박사입니다.
저쪽 뭐 나진에서 수입한 물동량들이 뭐 평양이나 평성 쪽으로 이동을 하고 거꾸로 신의주나 산동 쪽에서 수입된 물동량들이 나진까지 가고 하는데 그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제재가 이행되면서 석유 공급 자체가 줄고 제재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당국에서도 사적 수송수단의 운영을 제한하고 하면서 그런 사적 수송 시스템 자체가 한동안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국면이었어요.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북한은 20여 척의 유조선을 동원해 불법 해상 환적에 나섰습니다. 환적이란 남의 눈을 피해 몰래 화물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하는데 북한이 동중국 등지에서 외국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밀수하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에서 8월 사이 최소 148회에 걸쳐 선박 간 환적으로 기름을 수입했습니다. 이런 환적을 통해 최소 83만 배럴에서 최대 227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입됐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관련국의 감시가 강화되자 북한의 환적 수법도 한층 교묘해졌습니다. 북한 선박과 상대편 선박이 이름을 바꾸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의 위치를 감추기 위해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아예 꺼놓고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선박의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를 조작해 선적을 이중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북한 선박은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환적을 할 경우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중국판 카카오톡에 해당되는 위챗을 사용해 암호를 주고받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불법 해상 환적에 의존해 기름을 들여오다 보니 환적 여부에 따라 북한 내부의 기름값이 오르고 내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박사입니다.
2018년 8월까지는 비교적 휘발유 가격이 8월 경에는 특히 높지 않았어요. 3월경에 12,000원 뭐 하다가 그러다 그것이 하다가 6월 하순경부터는 9,800원, 9,900원 이렇게 만 원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8월 하순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작년 연말 뭐 11월, 12월 가격인데 그때는 15,400원까지 올라 있었어요. 2018년 하반기로 갈수록 이 환적이 좀 어려워졌거나 환적량이 공급이 좀 줄거나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환적을 통해 상당량의 기름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휘발유와 디젤유 같은 정제유만을 놓고 보면 당초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정제유 수요를 500만 배럴로 보고 이를 90%가량 줄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를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해 경우 1월에서 8월 중 환적을 통해 최대 227만 배럴을 들여온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여기에 합법적 수입분 50만 배럴과 9월부터 넉 달간 추가로 100만 배럴을 들여왔다고 가정하면 377만 배럴을 들여온 셈입니다. 이는 버틸 만한 수준은 된다고 김경술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8월까지 227만 배럴이면은 제법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연간 500만 배럴 정도 수입한다고 보고 있었던 건데 그중에 환적으로 227만 배럴 그리고 수입 허용된 것이 50만 배럴 그렇게 되면은 그 양 가지고 8월까지 버티는 데에는 뭐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전문가들은 환적을 통한 북한의 기름 수입이 가뜩이나 빡빡한 외화 사정을 한층 어렵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환적을 위해 얼마나 외화를 사용했는지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유 1배럴당 현 국제유가인 60달러씩 지불했다고 가정하면 북한은 지난해 환적에 1억 8천만 달러 이상을 사용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과거 미 국가정보국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환적으로 기름을 들여오느라 2-3억 달러를 썼을 공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주로 휘발유 같은 정제유를 들여오는데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What they're importing is high-value gasoline and some diesel.
석탄을 비롯한 광물 수출이 제대로 될 경우 이 정도 외화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제재 이전에는 광물 수출을 통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를 통해 광물 수출과 무기 수출, 해외 노동자 파견, 인가공 등 북한의 모든 외화 벌이 수단을 차단했습니다. 따라서 환적이 북한의 외환난을 한층 가중시켰을 것이라고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Illegal ship-to-ship transfers that is costing North Korea quite a lot.
북한은 지난 2년간 환적 등을 통해 그럭저럭 버텨왔지만 갈수록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워싱턴 조야에서는 민주당 공화당을 막론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돕는 개인과 기관에 대해 3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최근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해안경비대 소속 함정인 버솔프 경비함을 한반도 인근에 파견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건 대북 제재라며 선박 간 환적을 못하게 더욱 옥죄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의 데레사 메이 총리는 지난 1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을 위해 호위함 몬트로소를 일본에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will help us to enforce sanctions against the DPRK as part of our joint determination.
또 프랑스도 3월 중순부터 촉개기와 호위함을 파견해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 정찰 활동에 참여합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그리고 캐나다 등 7개국 함정과 초계기가 한반도 인근과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날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수뇌부가 어떤 전략적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 미국 대학 소개 브라운 대학교 2편을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77년 3월 27일 아프리카 서북부에 위치한 카나리아제도 테네리페 섬에 있는 로스 로데오 공항에서 사상 최악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륙을 시도하는 네덜란드 KLM사 소속 보잉 747기가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미국 해남사 소속 여객기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네덜란드 여객기는 커다란 굉음과 함께 폭발했고 이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 250여 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해남사 여객기에 탑승했던 60여 명의 승객이 가까스로 비행기에서 빠져나왔으나 해남기 역시 폭발해 3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날 사고는 페네리페 섬의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와 관제탑 사이의 교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1964년 3월 27일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동쪽 120km 지점에서 진도 9.2의 강진이 발생합니다. 이날 지진으로 1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알래스카 최대 도시 앵커리지의 피해 규모만도 4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가옥과 건물, 도로 등이 무너져 내려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알래스카 지진 이후 약 4개월 동안 1,200여 회의 여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형의 변화도 가져오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오는 3월 31일 일요일 저녁부터 VOA 단파 주파수가 변경됩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중파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뷰의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뷰의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